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은 이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공중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해양 안보를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적에 맞설 수 있도록 첨단 군사 장비 등 장기적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댐시 의장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이란과의 핵 합의뿐 아니라 아랍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 역시 이스라엘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댐시 의장은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댐시 합참의장은 오는 10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이라크에 군사훈련 교관 수백 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맞서 싸우는 이라크군을 강화하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3천 명의 교관과 자문관 외에 최대 500명의 훈련 교관이 추가로 이라크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새 훈련기지를 조성하고 안바르주 재탈환에 기여한 순위파 전투요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민병대의 지원 아래 지난달 ISIL에 빼앗긴 안바르주도 라마디 인근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박 대통령이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조율을 거쳐 양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부터 닷새 일정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험대에 오른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치 여사의 방문에는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들이 동행합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 측은 수치 여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관계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10년 권력을 민간 정부로 이양하고 개혁을 시작한 이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미얀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수십 년간 가해온 제재를 완화한 뒤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최근 연맹 내 부정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서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당초 내년 말레이시아 FIFA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9명의 FIFA 관리들과 5명의 기업체 대표들을 금융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구조 조정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와 나탈리 자레스코 재무장관을 만나 IMF 구제금융은 모두에게 희생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IMF에 175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IMF는 그러나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채무대상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제개혁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월 1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백인 경관의 흑인 용의자 살해 사건, 또 항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흑인 경찰관을 더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도시 뉴욕의 경찰국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경찰국장은 흑인 경찰 채용과 관련해서 흑인들은 전과자가 많아서 채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불심 검문을 해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자격이 있는 흑인들의 수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흑인 경찰연맹 관계자가 반박을 했죠. 아니, 쓸데없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렇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흑인들을 검문하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인력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요. 경찰개혁 조직단체 대표도 가세를 해서 불심 검문은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행태라면서 과도한 경범죄가 그런 체포정책인 깨진 유리창 정책을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정책이 뭐냐면요. 경범죄를 놔두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들인다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리창을 깨는 가벼운 범죄자도 큰 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정책이 흑인 경관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경찰국장 역시 불심 검문에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기획물, 미국은 지금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에 화창합니다.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늦은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12일 낮 사이에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16도에서 31도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북부지방은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17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데이브 매튜 밴드가 부릅니다. You and Me 골라봤습니다.
through the stars, our arms wide. as the sky. We gon' ride the blue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world. To the end of the world. Oh, when the kids are old enough, we gon' teach them.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오바마 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연설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과격하게 진압해서 논란을 일으킨 텍사스 경관이 사임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 애플사가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9일이었죠. 오바마 케어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가톨릭 건강협회 연례회의 연설에서 오바마 케어는 이미 미국인들 삶의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오바마 케어는 몇십 년 만에 이룬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승리이고 덕분에 이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삶이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수치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이 2013년에는 17.1%였는데 2015년에는 11.9%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네.
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오바마 케어 덕분에 의료보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한 이후 1,6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연설이 특히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대법원의 판결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심사하고 있는 사안은 아주 쉬운 것이라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걸로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대법원까지 올라갈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케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적인 건강보험 개혁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화당의 반대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법으로 확정됐지만 법적인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부담 적정 보험법인데요.
네.
우선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이 국민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에 합헌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오는 6월 말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보조금 지급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서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 각 주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고요. 여기에 그 보험사들이 등록해두면 소비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험사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이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방정부가 세금 보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환소를 만든 주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교환소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연방정부에서 통합 사이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연방정부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 위법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오바마케어의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4개 주는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가 없어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6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가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바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이 중지되는 겁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으로 나온다고 해도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이 오바마 케어는 사실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건강보험 문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가운데 54%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정부 보조금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55%에 달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요 며칠 미국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동영상인데요. 결국 이 동영상 속의 경관이 사임했죠.
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에릭 케이스볼트 경관이 어제 9일 사임했습니다. 텍사스주 맥킨리시 경찰 소속인 케이스볼트 경관은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뒤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요.
네.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콘리 경찰서장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케이스볼트 경관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케이스볼트 경관의 행동은 당국의 행동 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건데요. 동영상 속에 문제가 된 케이스볼트 경관의 행동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케이스볼트 경관은 지난 금요일 그 맥키니 한 주택가의 야외 수영장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수영장에서 파티를 벌이던 10대들을 진압하면서 일부 청소년에게 수갑을 채우고요. 또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무릎으로 강하게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매우 과격하게 대합니다. 옆에 있던 10대들이 항의하자 또 총을 꺼내들고 위협하는데요.
네.
이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이 이런 장면을 손전화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네. 수영장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소란이 일어난 수영장은 동네 주민들과 초대받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수영장이었는데요. 일부 허락 없이 담을 넘어 들어온 10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스럽게 떠들자 이 화가 난 주민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거죠. 이날 한 백인 여성은 그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를 언급하면서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등 흑인 청소년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소란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당한 그 공권력 사용이었다는 그런 옹호론도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수적으로 워낙 열세였다는 건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면 10대들이 경찰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위협을 느낀 경관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수용복 차림으로 비무장 상태였던 10대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또 총을 겨눈 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맥킨리 주민들이 케이스볼트 경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어제 그 케이스볼트 경관이 사임하기에 이른 거죠.
네. 자, 최근 미국에서요. 경찰의 과잉 진압, 특히 흑인에 대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주에서는요. 장난감 총을 갖고 놀던 12살 난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공원에서 그네에 앉은 남자가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두 명이 총격을 가해서 타미르 라이스란 소년이 숨진 겁니다.
네.
경찰은 소년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총으로 손을 가져가길래 발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갖고 있던 총은 장난감이었던 거죠.
네.
이 가슴에 총을 맞은 소년은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네. 총을 쏜 경관들은 기소됐습니까?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요. 그러자 최근 클리블랜드 시민 단체가 나섰습니다. 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경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건데요.
네.
이렇게 바로 법정으로 가는 일이 흔한 게 아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요. 이달 말부터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들께서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라디오를 켜거나 또 CD 알판으로 듣거나 컴퓨터 좀 다룬다 싶은 분들은 컴퓨터나 MP3 등에 저장해놓은 음악을 재생해서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가죠.
네, 스트리밍이란 그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음악을 비롯한 오디오와 각종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음향 파일을 찾으면 그걸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받기를 한 후에 재생해서 들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스트리밍은 이 내려받기를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고 또 내려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하지만 스트리밍은 현재 듣고 보는 분량만큼만 조금씩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명칭도 연속돼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의미의 스트리밍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애플사에서 바로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 임직원들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이름은 애플 뮤직이고요. 이달 말인 30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사 제품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폰 같은 다른 이용체계를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한 달에 $10고 6명 이내의 가족 요금은 한 달에 14달러 99센트고 또 첫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애플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똑똑한 손전화, 아이폰이나 또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늘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 애플 뮤직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임원진은 애플 뮤직이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다가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사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음악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생 목록에 곡을 추천할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곡 추천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애플 뮤직은 또 24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인 비트원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비트원 역시 그냥 노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행자인 DJ가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애플 측은 그러면서 이 애플 뮤직은 음악을 단순한 디지털 기호가 아닌 예술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죠?
네, 맞습니다. 뭐 판도라라든가 스포티파이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또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이나 됐고 사용자만 해도 6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분의 1이 매달 사용하는 월 구독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애플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첫 발을 떼지만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나 맥 컴퓨터 등의 인기는 아주 대단하기 때문이죠.
네.
이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런 이동식 기기와 컴퓨터의 인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부주는 애플 뮤직이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하지 못하게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헤드라인 시간에 애플사가 곧 획기적인 음악 서비스를 시작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따라잡기 시간에는 컴퓨터 기업 애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그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까지 장착돼 있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또 동영상도 녹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진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애플사가 만드는 이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한때 이 스마트폰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만큼 애플사는 이 스마트폰계의 독보적인 존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아이폰 갖고 있냐는 질문은 곧 스마트폰을 갖고 있냐는 질문하고 또 같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 북한에서 판형 컴퓨터라고 말하는 이 태블릿 컴퓨터처럼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른바 포터블 컴퓨터 시대입니다만은 애플사가 처음 창립됐을 당시는 책상 위에 놓고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네.
예, 물론 지금도 일명 데스크탑으로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도 만들고는 있지만 현재 애플사의 주력 상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같은 포터블 컴퓨터와 또 웨어러블 컴퓨터 그리고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플사 하면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예, 스티브 잡스는 지난 2011년에 췌장암으로 숨졌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된 다소 힘겨운 개인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또 양부모는 잡스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든 게 21살 때라고요.
예, 스티브 잡스는 이 대학에 들어가지만 곧 중퇴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전쟁 반대 문화와 이 불교 등에 심취해서 인도 여행을 하고 온 뒤에 이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집에 딸린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게 바로 애플사입니다.
네.
예, 당시 회사 이름은 애플 컴퓨터였는데요. 이때가 1976년 4월 1일입니다. 잡스는 이 애플이란 이름이 위협적이지 않고 재밌고 또 활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애플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컴퓨터 대기업 애플사의 시작이 작은 차고에서 출발한 건데요. 애플사가 처음 판매한 게 애플1이죠?
네, 애플1은 스티브 잡스의 친구이자 이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 자판과 모니터 등을 갖춘 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애플사를 있게 한 효자 제품은 애플2죠?
예, 개인 컴퓨터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자 애플사는 1년 만에 다시 애플2를 개발해 냈는데요. 애플2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 칼라 그래픽과 디자인을 갖추고 또 컴퓨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이 스티브 잡스를 대부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애플의 성장 과정에서 매킨토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흔히 맥이라고도 하는 이 매킨토시는 애플이 1984년에 선보인 제품인데요. 매킨토시 컴퓨터 역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손쉽게 이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이긴 한데요. 처음에는 제법 잘 팔렸지만 워낙 고가에다가 다른 기종과의 호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네.
예, 결국 애플의 매킨토시는 편리함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 같은 다른 회사 제품에 뒤처지면서 이 맥은 출판이나 디자인 전문 분야만 이용하는 컴퓨터로 밀리게 됐고요.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됐습니다.
네. 자,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건데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회사의 지분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고 자본을 공동 투자한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긴 하지만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대신에 애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돼서 일을 했던 건데요.
네.
예, 이사진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진으로부터 해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10여 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선보인 이 아이맥이 애플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예, 스티브 잡스는 이 애플에서 해고되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을 떠난 스티브 잡스도 또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도 이 1980년대의 호황을 다시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사는 10여 년 만에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애플사는 이 매킨토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아이맥을 선보였는데요. 이 아이맥이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에 애플은 아이맥을 비롯해서 스마트폰인 아이폰, 또 판형 컴퓨터인 아이패드, 또 스마트폰에서 전화 사용 같은 일부 기능이 없는 아이팟 등을 선보이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애플 워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애플 워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인데요. 웨어러블, 영어로 이 말 그대로 풀면 입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이 정도 뜻입니다. 이 시계를 차는 것도 영어는 웨어로 표현하니까 웨어러블 컴퓨터에는 당연히 애플이 선보인 이 시계도 포함됩니다. 애플워치는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 기능이 장착된 손목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4월에 처음 발매됐는데요. 이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출시한 9개 나라에서 모두 다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현재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팀 쿡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현재 기업 실적 어떻습니까?
예, 애플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요. 1월부터 3월까지 애플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580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가량 는 겁니다.
네.
예, 또 같은 기간 애플은 순이익도 13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참고로 애플은 9월부터 12월을 1분기로 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컴퓨터 대기업 애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하면 또 이 로고, 회사 문양이 아주 인상적이죠?
예,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 로고에는 이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 뉴턴이라면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죠.
네.
예,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잔오프에 따르면 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이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된 겁니다.
네, 또 애플은요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예, 사실 이 애플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 포브스지가 실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애플 제품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네.
예, 스티브 잡스의 이 신화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혁명적인 기능에 반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모델의 아이폰을 구입하고 있다든지 또는 남과 다른 차별성, 선구자적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등 애플사 고객들의 이런 충성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컴퓨터 기업 애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은 지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Give me time.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2001년 9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미국인들 큰 충격에 빠졌었죠.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원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세워졌고요. 지난달 말에 드디어 원 월드트레이드센터의 전망대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김현숙 기자가 뉴욕에서 열린 개장식 현장 소개합니다. 뉴욕의 어린이 합창단이 뉴욕 뉴욕이란 노래를 부르며 뉴욕의 새로운 상징이 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앞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치솟아 있는데요. 옛 세계 무역센터 자리 중심에 새롭게 올라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는 541m로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됐습니다. 리본을 자르며 본격적으로 개장을 알리는 발표를 하자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수년에 걸친 공사 끝에 올 초에 완공했지요. 2만 8천 평방미터의 사무 공간은 옛 세계 무역센터처럼 다시 많은 사람으로 넘쳐날 텐데요. 처음으로 개방한 곳은 건물 100층에서 102층 사이에 있는 전망대였습니다.
We're back. You hear this. You heard it from construction workers.
원월드 전망대의 운영사인 레전드 사의 최고 경영자 데이브 체켓 씨는 테러 공격으로 사라졌던 뉴욕의 상징 세계 무역센터가 다시 돌아왔다고 소감을 밝혔지요.
When you get to the top.
원월드 전망대는 47초 만에 오르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뉴욕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프리덤 타워라고도 불리는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또 감상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전망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어떤 영상보다도 기가 막힌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뉴욕의 심장인 맨해튼은 물론이고 맑은 날엔 전방 80km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성인 한 사람당 $30가 넘는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개장 첫날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30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지요.
It's very impressive and it's so high and
독일에서 왔다는 이 남성은 전망대가 정말 높고 멋지다며 감탄했고
It's great. It's fantastic.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이 남성 역시 환상적이라며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I can now say I'm getting this off my bucket list.
또 미 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왔다는 이 남성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목록에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오르는 게 있었는데 드디어 그걸 해냈다며 기뻐했지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온 이 관광객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Our country helps building the tower because it still guard us.
이 건물의 철제 대들보가 바로 룩셈부르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를 두었다며 감격했지요. 전망대를 운영하는 레전드 사이의 대주주 중 한 명인 제리 존슨 씨는 9.11 테러 공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이 건물이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This is called getting knocked down and getting back up, which is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미국인의 모습을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보여준다는 거지요.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원월드 전망대. 뉴욕과 뉴저지주의 당국자들은 원월드 전망대를 통해서 앞으로 15년간 약 8억 7천만 달러의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경제적인 유익보단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뉴욕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빨래방을 만나볼까요? 이 빨래방은요, 사람들이 와서 세탁기계에 동전을 넣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가게인데요. 미국에는 동네마다 빨래방이 보통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빨래방은요, 부모들이 와서 빨래를 돌리는 동안 자녀들은 과외를 받는 공부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부방이 된 빨래방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Oh, yes. Oh, sorry. 매주 목요일 저녁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무지개 빨래방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엄마들이 빨래를 돌리는 동안 20여 명의 아이들은 빨래방 한가운데 마련된 책상에 앉아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옆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앉아 숙제를 돕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네요. 헤더 알라스 양도 과외 교사 중 한 명입니다.
We want to help the little kids with their homework. A lot of them don't understand English all that well.
저희는 지금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 동네는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또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알라스 양과 함께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은 워싱턴 그리스도 재림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들이지요.
The parents are always very grateful and they're very friendly towards us because they do understand that.
부모님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우리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졌으니까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부모님의 이런 관심 속에 이제 빨래방, 공부방은 이 지역의 자랑이 됐습니다.
When we first started, we started with about five kids, and now we have about 20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매주 20명 정도 모입니다.
크리스틴 수만파우 양은 이 빨래방의 주인인 노 김 씨와 함께 공부방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한 주인공인데요. 수만파우 양은 빨래방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 손님들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He's really friendly with his customers. So we figure why don't we try something that
가게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기발한 계획을 갖게 된 건 지난해로 가게 사장인 노김 씨는 워싱턴 그리스도 재림대학의 경영학과 학장인 킴벌리 피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When we first started working with him, business was bad, which is why we came in.
처음에 이 빨래방에 와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인이 가게를 접을 생각마저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게 외관을 바꾸기 위해 보수 공사도 하고 가게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소규모 사업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받았죠. 그런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가게 주변에 이민자 자녀들이 많던데 그 아이들을 위한 과외 수업을 하면 어떠냐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무지개 빨래방에서 공부방까지 열리게 된 건데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아이들 지도에 나서면서 공부방은 갈수록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자, 그럼 빨래방 장사는 어떨까요? 한국계 주인인 노 김 씨에게 물어봤는데요.
Slowly but more business.
느리긴 하지만 점점 더 장사가 잘 된다고 흡족했지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의 사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은 인액터스라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인액터스는 4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세계 36개국 1,700개 이상의 대학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They want to give students experience before they graduate. And so we collaborate with the community.
이 넥터스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사업체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 재림대학의 피시오 교수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지역사업체도 번창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역량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the depth of their learning is a world apart from just that dry classroom environment.
이런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딱딱한 교실이 아닌 세상이라는 더 넓은 교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개념들도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죠.
올해 졸업한다는 수만 파우 양의 자원봉사 시간은 무려 1,000시간으로 동기생 중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수만 파우 양은 특히 빨래방 과외 자원봉사 같은 현장 봉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first started, I really didn't think anything of it. Like I just wanted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데 의의를 뒀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의 작은 사업체들과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즐겁게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만 파우 양과 함께 무지개 빨래방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이렇게 지역의 사업체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단순한 학교 프로그램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9.11 상처를 딛고 개장한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전망대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소득층 아이들과 소규모 업체 그리고 경영학과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특별한 공부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입니다. 본문에서 제이슨이 I wish Terry would be on time for once. 테리가 이번만은 제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제가 Look who's talking. 사돈남 나무라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자 제가 Well, you're never on time either, so you shouldn't be criticizing Terry. 너도 늘 늦으면서 테리를 비난하면 안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Look who's talk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wish Terry would be on time for once.
Look who's talking.
What do you mean?
Well, you're never on time either, so you shouldn't be criticizing Terry. Today's expression is look, L-O-O-K, look, who's, W-H-O apostrophe S, who's talking. T-A-L-K-I-N-G, talking.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 This phrase is something that you say when someone criticizes another person for doing something that they do themselves. Look who's talking은 자기도 같은 잘못을 했으면서 제 잘못은 제쳐두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거 내 얘기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죠. 한국어 속담 사돈 남 나무란다와 비슷한 관용구입니다. So when someone tells you that you are guilty of doing the same thing that you have criticized someone else for doing, then they will tell you,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테리가 제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자 제가 Look who's talking. 사돈 남 나무라네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기 건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Look who's talking 입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야 너나 잘해 라고 말하기도 하죠. 같은 매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me on, look who's talk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yourself, not Frank. 라고 하면, 야, 지금 누가 누구 얘기하고 있니? Frank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챙겨.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You criticize me for not being organized. Look who's talking. 라고 하면, 넌 내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wish Terry would be on time for once.
Look who's talking.
What do you mean?
Well, you're never on time either, so you shouldn't be criticizing Terry. Let's review. Look who's talking is something that you say when someone criticizes another person for doing something that they do themselves.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 Look who's talking. 잘 기억해 두세요.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6월 10일 오늘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세였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과 카사바트노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La Sagrada Familia, the unfinished. In 1883, Antonio Gaudi accepted the commission to continue the construction.
이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며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오늘 필생의 역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